할렐루야. 많이 피곤하시죠? 오늘 베드로전서 2장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몇 가지 항목들이 열거되어 있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 다섯 가지 덕목은 사실상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또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들에게 늘 함께 나타나는 공통적인 증상들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증상들이 이러한 내용들이죠. 여기 보니까 악도, 카케아라는 말은 어떤 개념에서 쓰여진 단어인가 하면, 겉으로는 착하게 보여요. 겉으로는 멀쩡하고, 그런데 항상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역보는 태도, 이 악독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기만, 옛날 성경에는 괴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기만, 이 도로스라는 말은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당황해서 하는 거짓말도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의도적인 거짓말, 의도적인 거짓말. 신약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끌려가는 예수님의 뒤를 마지막까지 쫓아가면서 사람들의 지적, 질책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죠. 몇 번씩이나 부인했죠? 세 번씩이나 부인해요. 그런데 그 부인은 베드로가 약하거나 또는 당황스러워서 했던 부인이 아니고 사실상 의도적인 거짓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 번 부인의 그 시간차가 누가복음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죠. 첫 번째 부인하고 나서는 조금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부인을 합니다. 근데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넘어갈 때의 부인은 한 시간쯤 후에 정확하게 시간의 분량을 성경 기자가 밝혀놓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적어도 베드로가 스승을 마지막 자리까지 쫓아가서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했던 그 부인은 의도적인 거짓말이고 의도적인 부인이었어요. 거기 저주했다는 말은 사실상 스승을 저주했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저주한 겁니다. 왜 의도적인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자기 자신을 저주했을까요? 지금 그런 제자의 모습을 예수님은 뒤에서 다 느끼고 있어요. 그대로 적나라하게 경험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스승을 향하여 저주하는 것보다 더 마음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왜 자기 자신을 저주했을까요? 멍텅거리 같은 놈, 저런 사람을 쫓다니, 내가 미쳤지, 미쳤지. 이것은 스승을 향하는 공격보다는 더 지독한 절망이에요.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 보면 정확하게 스승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저주한 것. 내가 어쩌다가 이런 사람한테 홀딱 빠져가지고 청춘을 낭비했단 말인가. 자, 그런 거를 예수님이 지금 뒤에서 다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있다면 그 예수님의 무너짐은 더 지독한 아픔이었을 거예요. 차라리 나를 욕하지.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기만, 도로스라는 말은 의도적인, 작정한 거짓말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이런 뿌리적 속성을 갖고 있어요. 아이들 보면 레슨 안 했는데도 거짓말 밥 먹듯 잘하죠. 아이들 쪽부터 그래요. 속이. 또 여기 세 번째 항목이 외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외식이라는 말은 여기에서 이제 마스크라는 말이 생성이 되는데, 마스크가 뭐죠?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뭔가를 뒤집어 쓰는 거죠. 이 외식이에요. 사실이 아닌 것을 진실처럼 얘기하는 거. 거짓의 뿌리의 일종인데 외식이. 그것도 시기. 푸 도시라는 말인데 시기는 말 그대로 질투예요. 말 그대로. 근데 원래 질투적 속성은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 하나님이 자신의 속성 속에 자신을 계시하기를 나는 뭐하는 하나님이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근데 이 질투가 방향을 잘못 잡았을 때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 그런 것 많이 보죠. 굉장히 무서운 결과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제 새벽에도 우리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하여 온전히 바쳤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행하셨어요. 자신의 거룩을 걸고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거룩을 요구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원하세요. 그게 거룩이 갖는 굉장히 기초적 신앙의 정서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기는 빗나간 시기, 빗나간 질투. 그 비방이라는 표현이 있죠.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카타라비아. 이 말은 상대방의 명예를 망가뜨리는 모든 시도를 우리가 보통 그 죄 중에서도 명예훼손이라는 죄가 있죠. 다른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지 않고 그냥 너무너무 가볍게 다른 사람의 명예를 짓밟는 행위. 요즘 뭐 워낙 이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을 통해서 이런 그 인격살인, 심지어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목숨을 끊는 결과까지 났지 않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칼만 안 들었지 살인행위와 똑같습니다. 사람이 실리적인 존재 같을까요? 명분적 존재 같을까요? 사람은 뜻밖에도 명분론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굉장히 실리 위주의 사고를 할 것 같죠? 아니에요. 까짓거 몸 좀 상처가 나고 물질적으로 좀 뺏기는 건 사람들이 견뎌요. 그런데 자존감이 건드려지고 명예가 짓밟아질 때 사람들이 이거 많이 못 견뎌요. 이 문제 딱 걸리면 사람들이 숨을 탁 막혀서 죽을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람은 명분론자들입니다. 사람에게 왜 명분론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가 하면 우리 속에 이질어져서 그렇지 우리를 무슨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기본적으로 실리를 쫓도록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쫓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이러한 다섯 가지 항목들을 쭉 열거하면서 오늘 성경 기자가 2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오래전 그 TV를 딱 틀면 요즘은 그 광고를 안 하던데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아주 해맑은 애기가 기저귀만 차고 방실방실 웃으면서 엉금엉금 기어다녀요. 그때 이제 아주 아름다운 부인인 애기 엄마가 딱 뭘 하나를 들고 등장을 하면서 아가의 건강은 엄마의 기쁨이래요. 땡땡 우유.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짧은 카피한 구절이지만은 많은 걸 얘기하죠. 아가의 건강은 엄마의 기쁨이래요. 또 반대로 엄마의 기쁨은 아가의 건강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뭘까요? 우리들의 건강이에요.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속성과 요소가 있는데 교회는 미션이 필요해요. 사명과 미션과 비전을 통해서 뭔가를 열매를 내고 일을 해야죠. 그건 궁극적으로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골 중에 하나여야 할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 자체에 주신 하나님의 미션이 있어요. 자체 속에 주신. 그것이 뭐냐면 교회의 건강성입니다. 교회는 건강을 지향해야 되는데 그 건강을 이루는 몇 가지 요소가 성도들의 성품, 교회의 가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훨씬 하나님은 무슨 미션과 일을 맡기기 전에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세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숙제를 줘요. 얘들아 내일 이 숙제를 해와야 된다. 그러면 숙제는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실력보다 조금 0.5 내지는 1 정도 높은 수준, 그래서 버거운 내용을 숙제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숙제를 주는 이유가 뭘까요? 숙제물을 받아가지고 선생님이 그거를 뭐 팔아먹겠습니까? 쌓아두고 불을 축적하겠습니까? 숙제를 주는 목적은 간단해요. 그 숙제를 아이들이 붙들고 집에 돌아가서 밤잠 이루지 못하고 끙끙거리는 가운데 누가 크는 것이 숙제의 목적이에요. 그 아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끙끙거리는 것이 숙제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숙제를 가끔 엄마가 다 해줘버리죠. 그러면 진짜 그 아이를 바보 만드는 겁니다. 그 숙제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 던져진 과제는 항상 하나님께서 1차적인 의도가 그거를 붙들고 교회가 끙끙거리고 씨름하면서 교회 자체가 내용이 잘하도록 의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사람을 다 망가뜨리고 사람을 깨가면서까지 뭐가 우선 돼야 되죠? 일이 돼야 돼요. 회사에서는 이 논리가 경제적인 논리 때문에 맞는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의 논리는 절대 그런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건강이 균형 있게 자라도록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선적 가치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루는 내용이 성품이란 말이죠. 성품.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전부 무슨 일의 속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성품에 관한 내용입니까? 네, 대인용이에요. 사람을 어떻게 관계하는가를 설명하는 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그래서 그 열매라는 단어가 단수로 돼 있어요. 열매는 복수여야 맞죠? 근데 단수로 돼 있어요. 왜? 한 인격 속에 아홉 가지는 고루고루 함께 맺어야 될 열매이기 때문에 단수로 돼 있는 겁니다. 복수로 쓰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삼일교회라는 교회 공동체 멤버십으로 묶을 때에는 서로를 향한 숙제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솔로몬 성전 안에 망치 소리와 정 쪼는 소리가, 돌 쪼는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안 들렸다. 왜? 다 외부에서 딱 설계도대로 치수에 맞춰서 깎고 빚어서 성전에는 갖고만 와요. 그래서 그 위치에 딱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옆에 대들보가 있어야 기둥이 그 자리에 적절히 위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로 묶어줄 때에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존재할 때 내가 적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한 군데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보십시다. 19절부터 볼까요? 저하고 교독을 좀 합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 나그네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신이며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가족이 됐다 그 말이죠. 20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할렐루야. 여기 뭐라 그랬어요? 20절에 정확하게 너희는 사도들과 성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뭐가 되세요? 모퉁잇돌이 되세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집 짓는 순서가 우리하고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제일 먼저 모퉁잇돌을 놔요. 재밌죠? 제일 먼저 모퉁잇돌을 놓은 다음에 거기서부터 건축이 시작이 돼요. 근데 우리가 집으로 치자면 우리의 모퉁잇돌은 지금 누가 되신 겁니까? 그리스도가 모퉁잇돌이 되셨어요. 자, 그 모퉁잇돌을 시작으로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죠? 네, 성전. 개인도 성전이 되지만 우리 공동체가 또 하나의 통전적이고 종합적인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절대 나만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관계는 없어요. 말하자면 옆에 형제가, 옆에 자매가, 저분이, 저 성도가 잘 되고 그 자리에 있어줘야 내가 온전해지는 거라고. 이건 에베소서의 교회론이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론에 대한 가치가 잘못되어 있을 때 우린 자꾸 미션에만 강점을 둬요. 그리고 다른 거는 무시해요. 그 사람이 죽어 나가든 신음을 하든 일단 일만 되면 된다는 이런 무서운 사고에 붙들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22절을 보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어떻게 지어져 간다고 그랬죠? 함께, 함께.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베드로 전서 2장을 보세요. 2장을 보시면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함께 지어져 가는 과정이죠. 자, 그런데 3절 너희가 주의 그 구속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기 산돌, 예수, 보배 다 같은 얘기죠? 자, 그런데 이게 어디로 확대되는가 잘 보세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또 집 짓는 얘기 나오죠? 근데 그 집이 누굴 중심으로 지금 만들어져야 돼요? 산돌이신 그리스도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잇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7절 다같이 시작. 8절 같이 시작. 아멘. 자, 이 얘기 아주 매우 중요한 얘기로 결론을 맺고 있죠. 예수님이 산돌이자 예수님이자 보배라는 것을 보배. 근데 이 보배가 건축자들의 버린 돈이라고요. 그러면 잘 보세요. 건축자들이 보배를 보배로 봤다는 얘기일까요? 못 봤다는 얘기일까요? 못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버렸어요. 그 버림당한 분이 누굽니까? 그 예수님인데 하나님은 그 버린 돌을 교회를 짓는 시작의 돌, 모퉁이 돌로 삼으셨어요. 역설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집이 만들어져 가는데 우리가 거기에 있다 연결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존재라고.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건축자들은 그 버린 돌을 그냥 돌멩이로 봤어요. 뭘로 보지 못한 거예요? 보배로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그게 보배로 보여졌을까요? 어떤 이들에게는? 남들은 아 이게 쓸데없는 돌이네. 그리고 건축을 하다가 돌을 잘라서 버렸어요. 그런데 그 돌이 누구에게는 보배로 보였어요? 우리! 자, 성경을 잘 보세요. 6절.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뭐라고요? 보배.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건축자들은 그 왜 돌을 버렸죠? 보배로 못 봤으니까 버린 거예요. 그게 보배로 보였다면 건축자들이 버렸겠나 그 말이에요. 버렸어요. 그런데 믿는 너희에게는 뭐라고요? 그게 보배라고요. 자,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성경이 한 군데 있죠.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 비유 중에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어요. 농부가 밭을 갈다가 뭘 발견하죠? 보배를 발견해요. 맞죠? 그래서 숨겨두고 돌아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요. 천국은 그리고 시작된 엑소드. 자, 그러면 잘 생각하세요. 그 농부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을 때는 밭 때문에 밭을 샀을까요? 보배 때문에 밭을 샀을까요? 보화 때문에 밭을 샀어요. 그러면 이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죠? 그 보배는 지 겁니까? 주인 겁니까? 대답을 하세요. 자기 거예요? 주인 거예요? 주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윤리적으로 이거 돌려줘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죠? 돌려줘야 되잖아요. 자기 게 아닌데, 밭이. 심부름 시킨 주인 건데, 거기서 발견된 거라면 자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보배를 얻기 위해서 그 밭을 사버려요. 그 보배는 자기 것을 다 팔아도 전혀 아깝지 않을 소중한 보배로 이 농부에게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 보배를 보배로 봤다는 얘기일까요? 못 봤다는 얘기일까요? 못 봤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윤리나 도덕적인 접근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해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만국이 사모하는 보배가 이럴 것이니 만국이 사모하는 보배가 누굴까요? 예,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 보배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보배가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보배를 보배로 봤다는 얘기예요? 못 봤다는 얘기예요? 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보배를 보배로 볼 수 있었죠? 여러분들은.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을 다시 보세요.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우리가 택정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그 사색적이고 논리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은 이거 굉장히 걸끄러워하는 교리예요. 근데 그건 걸끄러워하는 정서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택함받은 족속으로서 그 보배를 보배로 눈떠 볼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를. 여기 우리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셔서? 그래서 가장 유명한 찬송 중에 하나가 Amazing Grace. Amazing. 나 같은 죄인이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구원은 그냥 놀라운 사건이에요. 아멘? 왜 그렇게 구속하셨을까? 오늘 성경 기자가 이런 진언을 결어로 맺고 있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로 하여금 누가 선포되도록 부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손, 그리스도의 발, 그리스도의 얼굴,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돼요. 한 군데만 확인을 해드릴게요. 자, 다 같이 이제 오늘 찾는 마지막 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을 보세요. 5장. 5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 본문은 뭐 여러분 60 메모리 성경 팩에도 아주 중심 구절에 해당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어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정말 이 비오는 새벽에 새 것이 되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유명한 구절 때문에 앞뒤 구절이 죽어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지나가서는 안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중요하죠. 유명하죠. 그래서 그 앞뒤 더 중요한 내용들이 죽어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자, 왜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들었는가? 18절에 그 목적성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주세요? 할렐루야. 보통 이제 제자 훈련하는 교회에서 평신도라는 말을 쓰죠. 평신도. 그래서 뭐 책 제목에도 평신도를 깨워라 이런 제목도 있어요. 아주 유명한 책이죠. 오카논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옥 목사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신도가 잘못되면 병신도가 된다고. 그러면서 평신도를 어설프게 깨우면 큰 사고 납니다. 제대로 깨워야지. 근데 한국교회는 평신도를 제대로 깨우고 있는 데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평신도가 깨워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평신도라는 말 자체가 썩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평신도는 성직자와 뭔가를 구분하는 개념의 단어예요. 그러나 여기 서 있는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안에서 그냥 죄인이요 성도면 됩니다. 우리 앞에 큰 직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한 평도 안 되는 무덤에 들어갈 때 비석에 그냥 성도 손태근이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거기 목사가 왜 필요하고 집사, 권사의 직분이 뭐 이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성도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주신 직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화목케 하는 직분이에요. 성경이 뭐라 그래 분명하게. 18절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직분이 뭡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직분이에요. 바로 그 직분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언하도록 선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 속에 모든 그런 앞에 전제된 다섯 가지 악독들을 걷어내고 계속 이거는 가만 두면 잡초처럼 시멘트를 뚫고 올라오는 그 질긴 생명력처럼 우리 속에 좀처럼 뽑혀지지 않는 아주 간악한 것들이에요. 이건 매일 면도를 해줘야 되듯이 저는 수영이 빨리 자라가지고 새벽에 먼저 나오면 오후에 이렇게 초췌하게 보여요. 금방 또 수영이 자라서 주일 같은 때는 일부러 두 번 하는데 지난 주일날 바빠가지고 오후에 한 번도 못했더니 강사 목사님이 얼굴이 왜 이렇게 초췌하냐고 시비를 걸더라고요. 처음 보는 입장에서. 근데 우리 속에 악이 그래, 악이. 가만두면 이거 매일 잘라내야 돼. 말씀으로 잘라내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잘라내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걸 잘라내야 돼.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화목덩어리가 돼야 돼.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회복되고 관계가 살아나고 생명력이 일어나고 그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러면 그거 연습하세요. 그거. 왜 이걸 이따위로 했어? 이러지 마세요. 그건 똑똑한 사람들한테 맡기세요. 그래서 우리 3.1교회 주제가는 앞으로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게 주제가가 돼요. 그냥 조금 사람이 느슨해지세요. 똑 부러지지 마세요. 똑 부러진 건 다른 사람 하라고 그러고 여러분들은 생겨먹기 똑 부러지게 생겨도 그거를 감추세요. 그거를 감추세요. 예수님이 똑 부러지기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다 벌써 이미 땅 밑에 묻혔어요. 우리는. 그런데 말없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말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달리신 십자가 앞에 우리는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도 아름다운 집을 건축해가는 신실한 화목의 직분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가 하십시다. 455장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버린 돌로 알았지만 우리에겐 그 사람들이 버리고 밟은 돌이 어찌하다 보배로 눈을 떠 볼 수 있었는지 하나님의 특정하심과 은혜 때문입니다. 이제 그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도록 우리를 삼일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속에 깨어진 관계, 불편했던 마음들, 나 때문에 신음하는 형제는 자매는 이웃은 없는지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나 때문에 괴로워하는 영혼들은 없는지 자기를 우선 살필 수 있는 지혜와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것은 자식과 부모 간의 문제일 수 있고 부부 간의 문제일 수 있고 직장에서 상하 간의 문제일 수 있고 동료 간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술로 떠드는 솜이 아니라 밑에 모든 땅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관계가 무너지면 사람은 가장 중요한 명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2일 전에 사람을 사랑하고 관계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신 그 직분을 성도로 잘 순종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옵소서.